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 옥골과의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 어제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해서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죠. 절기는 이 레위기 23장에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절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게 이제 1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이제 그 절기 전체가 1년 역사의 시작과 끝 전체를 담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그 신약에서 그대로 그 이제 이게 구약은 예표고 신약이 실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절기가 신약에서 그대로 그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지 않으면 신구약은 다 가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되고 또 그것 또한 모형이거든요. 그게 전 역사의 모형이니까 그거 이게 이제 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다 사기입니다. 기독교 성경은요. 근데 그 이 절기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된 게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달력을 세 가지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쓰던 밀력, 밀력이 있고 애굽의 출애굽 이후에 쓴 성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비월이 1월이고 그걸 이제 양력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한 3, 4월 되는 거고 그 성력의 1월달이 밀력으로는 7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양력으로 따지면 절기로 따지면은 계절별로 따지면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이게 봄절기가 되는 거고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오신절, 그것이 이제 여름절기가 되고 이제 7월, 성력으로 7월이, 7월이 이제 양력으로 가을이니까 그때 이제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잖아요. 그리고 7월 15일이 수장절, 잘하는 초막절,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세 가지 절기는 이제 가을 절기고 그게 이제 절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울이 오면 겨울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땅이 쉬는 안식이죠. 그래서 전체의 역사가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 역사의 그 생애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애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 이 유월절이 뭐냐면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상징적인 거죠. 세상 마귀의 노예 종으로 살고 있는 그 마귀의 종은 이제 다 사망이에요. 사망에 잡혀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는. 근데 어떤 방법을 끌어내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사람들, 장자들만 다 끌어내는 거죠. 나머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집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난 건 뭔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살아난 거라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려져 있으면 다 죽어야 될 자들이라는 걸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달란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죽어야 할 자들이에요. 죽어야 할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불러놓고 이렇게 너희들 그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은 당시에 이제 세계의 권세를 잡고 있는 나라니까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된 온 세상에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마귀의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다 죽여라.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그 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고집은 내가 고들 니들이 죽여야 할 고들 고자들 대신에 미리 어린 양을 죽인 그 집이니까 고집만 살려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는 그 유월절이잖아요. 그 패스오버. 넘을 월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간 그 집,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대대로 기념하라라는 건, 기념이라는 게 뭐야? 역사 속에서 경험된 거를 현재화 시켜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된 게 그냥 관념으로 남아 있으면 안 돼. 관념화 시키면 안 되고 경험된 것을 현재화 시켜서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걸 기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하는 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선주에 발려서 그들이 나왔다라는 건 그걸 이제 대대로 자자성성 우리는 어린 양 때문에 산다라는 걸 인생 내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훌륭한 행위를 해서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살리셨어요? 창세기 15장이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훨씬 이전에 내가 너희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낼 거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들을 종살이를 시킬 건데 그들을 400년 4대 만에 내가 뽑아낼 거야. 근데 그들을 노예로 부리던 자들은 내가 다 죽일 거다.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인간이라는 건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애굽이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불만 없으세요? 이스라엘은 뭘 잘했다고 살아나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게 가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인본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항의할 만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죽어야 돼요? 쟤네는 뭘 잘했다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존재라는 것 자체가,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요 도구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nothing,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죽을 자로 택해진 거고, 아예 너는 내려가서 죽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니들은 가서 종로를 타다가 내가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은 그때 바르고 살아나서 나에게 올라와 라고 창조된 거예요. 기분 나쁘죠? 아니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 Dust, 먼지, 먼지. 하나님이 그 맡긴 역할, 그 역할을 그냥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륜하시는 그 주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데 방법과 도구로 쓰여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 구원, 내 복, 내 문제, 내 소원. 여러분, 그런 거는 진짜 교회 안에서는 없어져야 할 단어들이에요. 내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신앙생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요. 그런 기독교 없어요. 그건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기독교예요.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그냥 사용할 그릇들을 만드는 그 와중에 그냥 만들어진 그릇일 뿐이에요. 거기에 토기장이가 간장을 담으면 그냥 간장 담고 사는 거야. 야, 너는 개처럼 기어서 어느 시점에 내 앞으로 와서 내가 너한테 개라고 부르거든? 얘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던져주는 부스러기 먹고 와. 먹고. 너는 부잣집 앞에서 온몸이 다 헐었는데도 개들이 와서 고름을 핥아먹는데도 쫓아낼 수 있는 힘마저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결국 와. 그럼 가는 거야. 너는 평생 부자로 살다가 나중에 그냥 지옥 가.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운명을 인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또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업적을 쌓아서 바꿀 수 없어. 보좌를 흔든다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신실이라는 게 뭐예요? 영속성을 갖고 있는 의지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거기에 그냥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뭐가 저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됐을까?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제정신을 갖고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내 죄를 다 대속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우리 조상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에 알지도 못하는 오사마 빈라덴 같이 생긴 팔레스타인의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어떻게 내 죄를 다 대속하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고민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분이 내 죄를 다 대속하셨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그 무당 구타듯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내 천국, 내 소원, 내 문제 이런 거에만 참여하여 그냥 다른 종교와 윤리와 도덕 경쟁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까? 불교인들이 이렇게 착한데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게 여러분 건전한 토론인 것 같으세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윤리, 도덕을 경쟁하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 그 예수의 영광과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그냥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절대 의존의 존재임을 확인받고 가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다 보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변할 뿐이에요. 예전에는 내 것, 내 가족, 내 자식, 내 재산, 이런 거에만,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여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을 손에서 이렇게 놓아. 그 베이커스필드에서 오시는 그 분들, 그 중에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하고 계신데, 그 먼 거리에서 매주 오는 게 쉽습니까? 아주 지난주에 우리 애들 데리고 그쪽으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 베이커스필드가 있더라고. 아니 여기서 매주 교회로 온단 말에 깜짝 놀랐어요. 미쳤다 속으로.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평생 이 주먹을 펴본 적이 없대요. 뭐든지 끌어모아서 내 이 손에서 나가는 건 없어야 돼요. 그 인생, 자기 인생. 어느 날 말씀 속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손이 자기 펴져 있더라. 그때부터 이 펴진 손으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행동 양식이 변해요. 오, 안 변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넌 내가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어떻게 버렸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변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또 속을 안심도 하지 마시고 괜찮다. 근데 분명 행동 양식은 가치관이나 이 세계관 그리고 이 지향하는 바, 이 지향성이 달라져요. 어떻게 세계관이 바뀌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고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는데 행동 양식이 안 바뀝니까? 바뀌죠. 많이 나누고 많이 털어내고 또 뭐 어려움에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이 반응들이 내 안에서 나온다니까. 보시면은 그러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한다는 건 그러니까 늘 기념하며 산다는 건 나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제 전하는 건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하냐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요. 그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그때 기억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때가 되었으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때가 참에 때가 이르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라는 이 때가 바로 이 때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구약이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예수였으니까 바로 요 때에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때가 언제냐면 아비벌 1월 14일 정월 그러니까 성력 1월 14일 여러분 그 이 그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이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시죠.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이 벼랑에다가 밀어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끌고 가다가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걸어야 할 걸음 보행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걸려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걸어가가지고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괜찮지라고 그러고 도망가는 거거든. 살았어요. 그리고 초막절 같은 때. 아니, 초막절 같은 때 그 동생들이 왜 이 시골 구석에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시골 구석에서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냥 이방 땅으로 취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골 중에 서로 시골이었어요. 왜 여기 묻혀있냐, 뭐 중앙으로 나가서 한번 뽀디 있게 네 능력을 한번 보여라. 그럼 사람들이 더 잘 따를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안 올라간다고 했어요. 근데 올라가요. 몰래 올라가서 거기에서 안 올라간다고 해놓고 올라가서는 또 사람들과 논쟁을 해요. 또 초막절에 올라가서. 근데 사람들이 그때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때가 이르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가. 그러니까 무슨 때를 기다리는 거냐면 구약에서 이 레위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미 정해진 그때가 언제예요? 유월절 정월 14일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뭐 빌라도도 그렇고 또 빌라도의 아내도 그렇고 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쓰죠.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 살리는 게 아니고 네가 나 죽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셨으면, 그 말은 너를 지금 도구로 택하지 않았으면 너는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해. 그러나 네가 나를 지금 살리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나는 죽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는 뜻이에요. 그게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시에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은 죽어야 고개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 스스로 고개를 숙이셨죠. 그러면 숨이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래요. 그건 스스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딱 아비벌 1월 14일 유월절 저녁에 죽이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보면은 해가 질 때에 양을 잡아라 그러는데 그 해가 질 때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정확히 두 저녁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잘 몰라요. 이 두 저녁 사이, 그럼 저녁이 두 개나 있단 말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저녁이 두 개가 있어요. 12시부터 6시까지가 첫 번째 저녁이고 그리고 6시 이후로 night, afternoon이 첫 번째 저녁이고 6시 이후에 밤이 두 번째 저녁이에요. 그러면 두 저녁 사이, 해질 때의 양을 잡아라 라는 건 12시부터 6시 사이 가운데란 뜻이에요. 몇 시에요? 3시.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가 아니라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정확하게 구약에서 이야기한 유월절의 규례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3시가 되자마자 다 이루었다 하고 딱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신약에서 이렇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출애굽기 보면 유월절에는 절대로 어린 양의 피를 꺾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두 강도의 무릎은 뼈는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유월절 그 규례가 온전히 지켜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뜯어 맞춰지지 않으면 성경은 다 사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단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오죽하면 저 같은 회의론자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저는 돌다리도 두둑에 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진짜 다 측량해보고 건넜던 사람입니다. 한 100번은 두들겨보고 넓이와 지름과 높이를 다 재보고 그 다음에 한 발 내딛고 했던 회의론자인데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역사가 이 성경 안에서 단 한치의 이 오차도 없이 전혀 오발성이나 애드립이 없이 성경 안에서 다 꽤 맞춰지더라고요. 수없이 많이 읽었던 역사서나 과학, 또 인문서적 같은 그 내용들이 이 안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세상에 알려는 지식 가지고 여전히 기독교는 미신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러죠. 그리고는 이 유월절을 그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새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리고 새 것들이 생긴다. 잠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새 것이 왜 없어요? 신제품이 새 거죠. 근데 그 새 거가 아니라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새 것이라는 것은 카이노스라는 뜻은 그 새, 더 이상 새 새것, 새 것 이런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새것이 없을 때 쓰는 단어예요. 새것. 그러니까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어요. 해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이 내려와서 새것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 서신서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새 것이 생긴 거죠. 어떻게 생겼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피,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그리고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인간들의 의의나 가치나 이런 것을 챙겨서 제가 어저께 참 창세기를 이렇게 보다가 로마서 그 강의 죄론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18절부터 인간의 죄가 그냥 뭐 한 세 장에 걸쳐서 쫙 날대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창세기를 그 와중에 이 존두통에 시달리면서 창세기를 다 바벨탑 사건을 보는데 참 어쩌면 그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과 그 바벨탑 사건의 현장에서의 인간의 모습과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모습 선지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사사기에서의 그 레위 단지파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전부 나에 집중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거 깨시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서 내가 선악과 따먹은 하나님처럼 된 자임으로, 내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합의하고 결정해 놓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들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차별된 훌륭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군림할까에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 누룩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무교절에 나오는 건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다음 시간에 무교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들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지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하여튼 수백 번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라는 의의, 그 의에 의해 침공을 당해 어떻게 불가합력적으로 의인이 되어버린 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하고 그분께 모든 공로를 돌리는 이런 것이 이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 자기 의의를 갖고 자꾸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요, 사람을 자꾸 외모로 취급하게 된다니까요. 외모로 평하게 돼요. 어떻게 안 돼요, 그게? 인간의 행위를 행위가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긍휼에 젖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난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냐? 그거는 돈이 많고 없고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고, 아무리 못된 놈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게 기독교지. 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누가 이제 더 착하게 사는가 이거 경주하는 게 기독교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오늘 응? 새벽에 보니까 이제 삼일교회 그 웹 관리하는 그 웹 마스터가 어디 무슨 경영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러다 거기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한 그런 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삼일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오면서, 왜냐면 그들이 배웠던 교리와 신학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얼른 뒷문으로 빠져서 도망가왔죠. 그래서 부집사님이 오셨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왔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메일이 왔는데 자기가 어제 삼일교회 사표를 했다 그러더라고. 이인즉슨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삼일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도 없는 선동을 당해왔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바쁜 교수 자리에서도 웹 사이트를 다 가야 돼, 혼자. 거기 한번 들어가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하나 찾으려면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와 설교하고 돌아오면, 오면서 자기가 솔직히 저 사람은 여태까지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 마음에는 그게 맞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와갖고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쭉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아, 자기는 예수를 여태까지 잘못 믿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웹메스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분들에게 저희 웹사이트를 막 알렸다. 들어보라고. 그랬다가 자리판, 타이판으로 잘린 거죠. 너는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다.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더니 본인이 뭐 어떤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한일교회 그 웹사이트처럼 저희들 알리겠다고 해서 내가 오, 노. 답장을 했어요. 그러지 말라. 엔티드를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치들을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서 니들은 할 수 있어. 평안해, 안전해, 잘하고 있어. 되게 좋아요. 특히 젊은 애들은요, 그렇게 해주면은 벌떼처럼 보여요. 남성교회 같으니, 거기 청년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갔냐는 게 다 산육교회로 갔다고. 남성교회는 거의 다 하거든요. 근데 삼일교회에서는 막 약장수들처럼 진장들이 있어갖고 시키지도 않는데 막 울진 선교, 통영 선교 자기들끼리 막 다녀. 시들 돈 내갖고 돈도 엄청나요. 그러면서 그 거기에서 사람들의 그 의욕을 막 불살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올바른 예수를 모르는데 너는 무슨 선교를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예수를 전하려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고지 꼭대기에 올려주고 복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는 네? 복, 복, 복 이건 구약에서 끝났다니까요. 왜냐면 복의 그 실체가 아직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복이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 구약에서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그림책처럼 설명해 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신약시대에 와서도 복복복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저는 장갑 끼고 그냥 이걸 계속 잡아야 돼. 완전히 그 푸족관 주인처럼 제사장 노릇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구약에서 이미 신약에 어디에 예수님 말 예수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복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신약에? 복 설교할 때 신약에 있는 내용 갖고 설교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여기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복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복 주셨는데 그 복은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가치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를 복과 이렇게 맞바꿔치는 무슨 엿장수한테 가서 공신짝 갖다 주고선 엿받아오는 사람처럼 자기들의 삶과 행위와 열심으로 그 복을 맞바꿔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가 없대니까요, 여러분. 근데 한국 기독교 100년이 전부 그 얘기만 해왔다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가 그 방향으로 이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고. 이게 쓰레기장이니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자꾸 이렇게 챙겨갔다 보니까 지옥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신다. 왜? 인간은 소중하니까. 그죠? 지난 인과, 지지난 인과 미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공개적으로 지옥은 없다.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예수를 왜 믿어요? 응? 지옥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정말 지옥이 없다면 오늘 당장 가겠네. 아무 때나 그냥. 지우형도 예수를 믿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류의 지옥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건 불교에서 나온 지옥이거든요. 불이 뭐 활활 타고 이러는 걸. 그럼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지옥이 자꾸 이렇게 불이나 소금치도 떨어지고, 혓바닥을 뽑고, 누나를 뽑아서 막 야차들이 그냥 저글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지옥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라리 지옥을 경험해보면요. 차라리 내 누나를 뽑고 내 껍데기를 벗겨라. 그리고 나한테 신나를 뿌려서 날 태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라는 데까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지옥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피조물이라는 존재, 그 없음의 자리가 얼마나 처절한 자리인지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동화에 나오는 그런 불이나 활활 타고 아이고 그 뜨거워서 아파서 어떻게 이런 우스꽝스러운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 믿어줘.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할 육신적 이 고통이 무서워서 난 예수 믿어준다 아니라니까요. 그거 예수가 없는 피조물이라는 건 이렇게 처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건져줬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게 자각이 되어 믿는 거. 그냥 살아있는 걸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지. 나중에 그 뜨거워서 어떻게 참아. 아유, 그냥 예수 믿고 말지. 뭐. 교회 나가주고 말지.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성소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그래야 영원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줘야만 나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분을 안 놓는 거예요. 두둑에 패도 안 놓는 거예요. 나 이거는 못 놔요. 딴 건 다 해도 난 이 예수님 다리만큼은 못 놓겠어요. 라고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으로 쫙 끌어올리실 때 그 다리 묶은 놈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천열매를 끌어당겼더니 그 밑에 줄줄이 따로 올라오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맨 인간들이 중심이 되니까 아유 나 아플까봐 무서워서 그리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진 곳이 천국인 줄 알고 말이죠.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좀 땡겨서 살겠다고 정도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땡겨서 못 살아요. 지옥을 먼저 산다니까요. 지옥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한번 안 걸려본 사람, 그 사람은 지옥 못 살아본 사람. 예수 믿었더니 늘 기쁘고 늘 행복하기만 하고 그 사람 미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계속 희죽희죽 웃고 다니잖아요. 누가 예수 믿으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견뎌지는 거지. 고난이 그냥 미친 사람처럼 아휴 어떻게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도 이렇게 기쁘기만 하고 그런 쇼전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는데 나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토할 뻔했어. 잔치집이라고 자식들이 희죽희죽 웃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역사 속에서 자기를 떠나는데 그 앞에서 희죽희죽 웃고 앉아있습니까? 그래? 신앙으로 자기는 그렇게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다고. 그거는 평소에 지 엄마 아버지 빨리 죽기 바랬던 놈들이지. 그게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앞에서 희죽희죽 웃고 꽹과리 치고 앉아있어요. 그런 거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그냥 처음부터 연극들을, 자, 인간들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가를 자꾸 이렇게 남들에게 쇼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엄숙한 성도의 죽음의 자리 앞에서 영국들 하나도 안 슬퍼. 기쁘다. 잔치집이라. 어떻게 초상집이 잔치집입니까? 그 정도 신앙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 통곡하고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벌어질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내 삶이 뭐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잠깐 앞에서 이제 서론하는데 집에 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난 그럼 왜 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목사 얼굴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왔다 그냥 가 집에 그리고 수시로 전화가 나가고 아니 그놈 화장실은 왜 꼭 예배 시간에만 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이 실체가 이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이 그 지옥을 견뎌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들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는 게 그분이 웹메스터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오랫동안 끊었던 술을 감자탕 집에서 지금 소주 한잔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내 이 역사와 인생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도저히 맨정신으로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돼요. 보이는데 그동안 몰랐는데 여기가 내가 앉아있는 곳이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시체 썩는 물이 줄줄 흐르고 더러운 냄새가 막 풀풀 풍겨. 근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옛날에. 아파야죠. 고민이 돼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를 내 마음속에서 스트럭을 하면서 찾아야죠. 그러면 그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맨날 무슨 뭐 행복한 부부 쌤이나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걸 하고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덤 속에서 난 행복하게 살고야 말리라. 이 무덤을 깨끗이 치워서 지상 천국을 만들리라 이러고도 안 돼. 무덤을 개혁하자. 개발하여 훌륭한 지하 요새로 벙커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다 하고 예수님 되셔야 돼. 인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발라서 겨우 산 자들이 우리란 말이야. 참 이 세상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고 새로운 귀를 주셔서 이 역사와 인생의 실체를 올바로 바라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이 어두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삶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만 붙들게.